어제 우리 그 영어 목회의 그 멤버십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KM은 여섯 번 모이지만 우리 영어 그룹은 조금 길게 세번 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세미나로 이제 모여서 좀긴 시간 강의를 나눴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올해가 우리 25주년이다 이제 이 말을 했더니 그 함께했던 그 조어라고 하는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빌리 교회가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봤더니 1998년도 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올해 25살. 제가 뭐 25주년 할 때는 그냥 하도 그 하루 같아가지고요. 뭐 제가 기억을 해보면 뭐 사실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변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뭐 되게 길었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대학은 이미 졸업했고 아주 이제 의젓한 직장인이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데이트도 하고 한 성인으로서 한 남성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구실을 다 감당하는 아주 보기 좋은 잘생긴 청년이라서. 아, 이게 인간의 나이로 따졌을 때 25년이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큰 변화구나. 저희가 더 이상 유아기도 아니고 청소년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스스로 그렇지만 항상 자기 비판이 좀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첫사랑반을 할때 첫날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대강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민교회 역사에 청년 중심 교회라든지 장년 중심 교회보다는 전 연령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 다세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또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의 신학에 좀 정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죄에 대한 다룸이 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깊은 거리감 속에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 복음 그게 좀잘 이해되고 너무 쉽게 믿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는 그냥 인생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서 이미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여러분께 생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쁨의 교회가 그래도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 뭐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2부 예배 때, 오늘 3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이제 좀 젊은 가정, EM, KM 같이 있고 오늘 같이 연합으로 드렸는데 아이들 뭐 그냥 좀 바글바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같이 전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오는 생각은 혹시라도 오해는 말자. 그러니까 뭔가 좋은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뭔가를 실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돌이켜 보면 그좀 부끄러운 일도 많고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이제 저라는 어떤 사역자나 또 우리 함께 교회 이 모든 일들을 일구어 나가신 분들이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우리 한 가정의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신앙의 전수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이 모습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목적지향적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해냈기 때문에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냥 겸손을 스테이지하기 위해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렇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힘으로 됐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뭐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나가면서 좀 깊숙이 느껴졌어요. 구원의 비밀이 그런 거다.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자, 내가 1세로서 참 어렵게 이민생활을 했어. 내가 이제는 정말 힘든 비즈니스 다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은퇴를 했든지 은퇴를 앞두고 있든지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왔고 나는 비교적 편안하게 서버브에서 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버젓이 다 양육했고 잘했다. 난 참 잘했다. 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앞으로도 나는 잘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나의 삶에 정말 들여다봤을 때 전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컴포터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얼마나 이게 좋은 뉴스로 들려질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편한데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아주 여유로운데 나한테 무슨 복음? 아 복음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니까 뭐 복음 마치 불교에서 선불하세요 하듯이 복음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용어니까 근데 사실상 교회는 우리가 그냥 굉장히 의젓한 한 교인으로서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이 굿뉴스인가? 근데 바울사도가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1장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의 단계로 이미 폭발적으로 막 주체할 수 없이 흥분한 이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시작부터 복음을 터뜨려버려야 하는 미리 그냥 본론을 해버려야 되는 이러한 바울의 심령, 그 마음도 우리가 느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차근차근 아르규멘트를 해나갑니다.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 아르규하는 겁니다. 아르규라는 건 뭐냐면 마치 법정에 선 변호사처럼 자기의 케이스를 빌드업해서 이제 마지막에 뻥 클라이맥스로 전달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 그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봤잖아요. 뭐냐면은 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 너나 나나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아주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뉴스가 굿뉴스되기 위해서는 먼저 뱃뉴스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뱃뉴스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프로세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심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될 그 무엇 믿을 구석이 생겨버린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불편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감사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좀 너무 편안하다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안대요. 모두 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하나의 그 관찰자로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로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더라. 그게 뭐냐? 자,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No excuse. 왜?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 전에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태어났고 보면서 자랐고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보여진 창조 세계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성품, 그의 품격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신성. 모든 사람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자, 자연세계를 바라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찌들고 찌들은 우리의 어떤 막혀진 시야 때문에 그것을 진정 보지 못하는 것 빼고 진정 그 자연의 자연 모습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위대하심, 하늘의 높고 푸름과 이 온 대지의 푸르름과 이 모든 것,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앞에 여섯 개 패널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가 뭐냐면요, 우리 이거 예배당 꾸미면서 제가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6일의 창조를, Six Days of Creation을 여기다가 좀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건축 전공한 자매가 이거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 속에 6일의 그 창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린 6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만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6일 동안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께 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이미지죠. 우리 교회 보면 딱, 아, 저게 딱 눈에 들어오죠. Six days.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리 밖에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은 또 더군다나 야외에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피크닉 하듯이 모이는데 그 주위의 환경에 오늘 참 따뜻한 이, 그러나 덥지 않은, 후덥지근하지 않은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이 살살 부는 날, 파란 자연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이 모습 속에, 아니 어느 누가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겠어요? 이거 인간이 지키지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컬러지를. 저는 이제 밤에 걷는 거를 뭐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아요. 뭐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집에 가서 밤 늦게 뭐든 뭐 어떨 때는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면 한 10시가 돼도 뭐 걷는 게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 아,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가서 걷는데 뭐 한 시간도 걷고 이러는데 그 밤의 걸음으로써 뭐 피부 건강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이게 선스팟이 많이 생겨서. 근데 그 나가서 걸을 때 맑은 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 밤에 맑을 때 하늘을 보는 것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주위가 아직 불이 밝혀 있는데도 별이 참 많아요. 근데 보름달이 떴다든지 또 그날따라 그 항성들이 보이고, 예,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서 다른 별들보다 크게 빛나고 있고 또 멀디 먼 별들로부터 오는 그 세미한 그 삐끗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저는 숫자로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아마 이건 이제 뭐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학자들이 있다면 아마 더 숫자를 여기다 들여다 놓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겠죠. 여기에 빛이 여러분 딱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을 여행해서 우리까지 오는, 앞으로도 또 드러날 만한 별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빛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광활한 우주, 물론 거기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가끔 좀 이상하게도 느껴지고 막 신비하게도 느껴지고 막 당혹스럽기도 하고 내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 걷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고, 여러분 내가 나를 의식할 때 느껴지는 그 섬찟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순간에 그 원대함 앞에 섰을 때 한 인간으로서 도대체 이걸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게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걸 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 때문에 알아요. 내부로 알아요.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읽었어요. 2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아는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도 그들이 결국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14절로 가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본성으로, 그래서 본성으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본질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그 안에 피할 수 없는 도덕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의식. 도덕의식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본성, 양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오늘날 그럴 거예요. 아니, 절대적인 선과 악이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고 내가 만드는 거지. 아니면 상황적인 윤리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알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황 윤리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해도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이. 불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골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프장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골프를 칠 때 크리스찬들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하고도 치잖아요. 안 만난 친구들하고 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쳤는데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러프 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글로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치기 좋은 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이. 그러면 이제 먼저 달려가서 이 사람이 공을 슬쩍 들어가지고 톡 던져놓은 거죠. 또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린 위에 공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공이 너무 이 홀 옆에 와 있어. 이 사람이 앞으로 먼저 탁 올라가가지고 발로 톡 치고 간 거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같이 골프 치는 친구로서 야, 당신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하나는 나 안 그랬는데? 또는 그래, 했다. 어쩔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찜찜하고, 그거 뭐 돈 따먹기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찔림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신자나 불신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 그 기준,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준이 뭐 돌멩이겠어요. 그 기준이 나무떼기겠어요. 기준은 결국은 최고의 존재인 인격일 것이고 그 인격 속에는 절대적인 인격,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불신자와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믿어? 너는 도대체 그 허황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쫄아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에 불신자가 신자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똑똑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뭔가 이렇게 위축되면서 막 버벅거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왜 허황된 걸 믿어?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니? 야, 너는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걸. 이게 바울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당당함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것만 아니라 나에게 대한 것도. 너는 왜 알면서도 그렇게 사니? 그 질문이 오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니? 우리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왜 너들 그렇게 사니? 율법을 알면서 범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알고 범한다. 알지만 범한다. 왜 어떤 식으로 범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불의로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막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속에 진리가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방어막을 쳐가지고 막아요. 이렇게 막아.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진리는 억눌러요. 이렇게 억눌러. 그래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 자꾸만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만 자꾸 주입시켜요.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누르고 있어. 이 suppression. 참 지식을 누르고 있는 인간. 이제 누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meaningless.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동기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윤리를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 모티브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삐뚤어졌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윤리를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고를 허망해졌어요. meaningless.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의 감각이 이제 펑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은 뭐냐면 너무 이제 닳고 달아가지고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충격조차 받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편해요. 편한 것 같아. 그냥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완전히 그냥 철판 깔고 사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무뎌져 있는데 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열정도 다 상실한 지 오래고 내가 예수님 그러면은 뭔지 몰라도 수치스럽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나간다는 얘기도 아주 사회학적인 방법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내 신앙 고백하는 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이 상태가 조금 찾아온 거예요. 심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건 뭐냐면 교만과 고집입니다. 교만과 고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죠. 예, 결국 내가 다 알아. 나는 알아.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내 식대로 판단할 거야. 왜 나보러 뭐라 그래? 근데 봤을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누구랑 이렇게 알규를 하는데 이 알규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절대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냥 뭐 계속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자꾸 반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너무 또렷한 건데 증거가 다 있는데 증거를 보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교만함과 또 뭐죠? 고집불통. 고집불통. 대화가 안 되죠. 아니,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 그분들이 정말 뭐 판단력이 정말 흐려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죄의 심텀인가요? 이런 걸 바울이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자, 이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다루시느냐 했을 때 관찰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악된, 그들의 미련한, 그들의 허망된, 그들의 이 고집불통인 이 상태로 내버려 두더라. 이거야, 내버려 두더라. 이게 최고의, 최악의 심판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사람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순리를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순리를 역행하면서도 31절, 1장 31절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 이 인간이 범죄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미 정령 죽으리라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마치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준 것처럼. 엊그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퍼블릭스쿨 초등학교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아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거기 때문에 이제 한판 붙었어요. 찬반이 붙었는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브레인워시 시킨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근데 반대쪽에서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무 필요한 조기 교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져 있어. 내버려져.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하나님이 그거를 마치 방치하는 것 같아. 내버려 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24절, 1장 24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죠?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그죠? 28절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 혹시 자식들이 계신데 부모가 징계를 안 해, 나를. 그 섬찟한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어떤 느낌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망하는데. 아니, 이미 망했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길인데. 근데 가요, 나는 가. 가. 근데 부모가 그걸 봐, 나를.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 한편으로는 편해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이상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그때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하면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 내가 친딸이 아닌가? 내가 사생아인가?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아이를 엄마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건가? 나를 사실은 미워하나? 그 느낌이 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들 때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뭐 건들지도 못할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억제하겠어요? 만약에 둔탁해진 아이들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나를 내버려 달라 해서 부모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이다, 최악.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파괴되어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여러분의 목적 없는 방황, 둔탁해진 감성, 영적인 무뎌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두네라고 느껴졌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만 드리면 말씀 끝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다. 그냥 let go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한테 태클을 거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경험하세요? 예,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고난으로 내모시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광야로 밀어내시나요? 1년, 2년, 3년 긴 시간이 지나는데도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요? 주님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밤에 자다가 가끔 좀 섬찟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벌떡 깼는데 꿈자리가 이상해. 그러면 아예 재수없어. 그리고 또 자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뭘 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 밤에 깨워서 왜 기도하게 하시나요?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함께 알아오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이 병원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어제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처음 말씀 딱 던진 게 뭐냐면 그 의사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 혈기가 있어요. 의사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아, 그런 판단은 쉽게 할 수가 없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시면서 그걸 잘 이렇게 도리어 소화를 시키고 불평, 불만 막 짜증스럽고 지금 6주 동안 그 자세로 지금 계셔야 된다는데 뒤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힘겹게 인펙션과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러고 계셔.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제가 다윗 얘기를 했어요. 제가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도망 다닐 때 어떤 왕 앞에 갔다가 주위를 보니까 아 이거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다윗이 자기 대신들 얼굴 볼 낯짝이 정말 없는 때가 언제냐. 자기 아들이 칼 빼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정말 체면 구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내가 피할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종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피난가는 다윗을 욕을 합니다. 못된 말을 합니다. 아주 피말리는 말을 합니다. 그때 신하 하나 가서 저는 목을 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그가 뭐라 그러죠? 혹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으면 어떡하냐. 물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야. 잘못된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억울해.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안일함을 찔러보시는 하나님의 이 찌르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 태클이 들어올 때 전혀 예측지 않았던 브레이크가 잡힐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겠구나. 없겠구나. 제가 정말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제가 어느 순간인지 영적으로 둔해져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못할 마음,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때 주님 막아서시고 저에게 안타까운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다루고 싶지 않고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내 실제 상황에 대해서 바짝 정신 차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그 개입,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Gracious, 은혜로운 interruption. 역사를 interrupt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interruption은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찢겨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도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